예, 계속해서 실제적인 성결법의 이 기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21장에서는 규례를 지켜야 할 대상으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영적 지도자들의 철저한 성결 규례에 순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제사장과 이 대제사장들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오늘날의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예. 마틴 루터가 독일 귀족들에게 고함이라는 글을 통해서 교황과 또는 로만 카톨릭의 절대성을 부인하고 기존의 성과 속,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구별되었던 부분들을 바로잡음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만인 제사장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재자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목회자만을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제사장들의 성결 규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시체에 접촉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의하면 제사장이 시체에 접촉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부모나 자녀, 형제, 시집까지 아니한 그 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시체에 접촉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21장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어다. 어른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바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인, 남편, 소유자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우두머리, 지도자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속죄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법도와 규례를 백성에게 전하면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직무와 권리가 아닌 선택된 특정인들에게 주어진 역할인지라 이것이 대단히 특권의식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들에게 주어진 권리보다 이 권리만큼 더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이들의 삶의 기준이 엄격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의 사리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직무로 부르심을 입고 있기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자신의 권리와 권한을 주장하기보다는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면서 또 직분이 주어진 것에 감사히 여기면서 겸손하게 이 역할들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이단들의 특징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러한 제사장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든지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의 특별함과 특별한 능력을 강조하여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특징이죠. 심지어 한국교회 안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도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작업에 있어서 이러한 제사장 직분을 이용하여서 자신과 동일시하는 경우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맡겨진 그 역할만큼 더 엄격한 기준과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더럽혀 스스로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속화되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별된 거룩함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로서 죄를 속해야 하는 중대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죄책은 더욱더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제사장의 외모에 대한 부분들도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5절에 6절에 의하면요, 머리를 깎아, 오늘날에 이야기하는 아주 짧은 머리를 깎아서도 안 되고요, 수염을 양쪽으로 깎지도 말아야 되며요, 또 살을 베지도 말아야 했습니다. 애굽의 제사장들은 가까운 친척이 상을 당한 경우 머리를 삭발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머리를 삭발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애굽의 이방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수염 양쪽을 깎는 것은요, 수염을 완전히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염을 길게 해가지고요, 둥글게끔 해서 잘 다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살을 베지 말라라는 것은 이것은 자해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의식 역시 죽은 자를 위한 애통의 표시로 이방 민족들이 행했던 풍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런 외모에 있어서도 이방인들과 같이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들이 인간적인 슬픔에 사로잡혀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하거나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사명을 맡은 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서는 육체적인 순결과 무음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결혼에 있어서도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들, 즉 죄를 지어서 몸을 팔 수밖에 없는 여인이나 평판이 나쁜 여인들과 이러한 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들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제사장직이 부정한 요소로 인해서 더럽혀질 만한 이 건수 자체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21장 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사장의 딸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매춘 행위를 할 경우에 출가하지 않은 딸은 제사장에게 속한 딸로 제사장을 욕되게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그 딸을 화형에 처함으로써 제사장의 성결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21장 10절부터는 대제사장이 지켜야 할 성결 규례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요. 앞에서 언급하였던 제사장들에 비해서 그들의 성결 규례보다 훨씬 더 엄격한 규례를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은 어떤 시체에도 접근해서는 안 되며 가족의 장례나 개인적인 목적 때문에 성소 밖으로도 나와서는 안 되며 특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에만 종사하도록 구별되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들은 순결한 처녀를 아내로 얻어야 했으며 자녀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장의 직책을 물려받을 수 있기에 더욱 엄격한 자질을 요구하며 이들을 양육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17절의 말씀부터는 아론의 후손 중 장애를 지닌 자들, 이들이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신체적인 장애자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규례가 아닙니다. 구약의 상황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감당하는 자인 만큼 더욱더 성결과 순수와 완전함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 이는 내적인 마음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예표하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죠. 레위기 21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장애를 지닌 자들을 보호하는 규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비록 이들이 제사장직은 수행할 수 없지만 제사장 몫으로 돌려지는 모든 희생제물에는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문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제사장직과 이 대제사장직을 맡은 영적 리더십들에게 요구되는 성결 규례들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성결을 유지하는 것, 일상생활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성결적인 행동을 하고 습관을 하고 그 태도를 취하는 것을 통해서,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결 규례를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성결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는요, 그 심리학 중에서 행동주의 심리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 행동은 무의식을 만들고 무의식은 사람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심리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반대로 인간의 행동을 분석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성격을 원한다라면 이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든 내가 내 수준이 그것을 받아들이든 상관없이 어떤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 사람의 존재 때문에 이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벤츠나 BMW의 그 딜러들이 있습니다. 차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어떤 딜러들이 차를 많이 판매하는지 그거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들의 행동을 조사를 하는 것이죠. 이들이 고객들에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주의 깊게 보고 이들의 특징을 뽑는 것입니다. 차를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이들의 행동들, 판매를 잘하는 사람들의 열 가지 행동들을 모범으로 하여서 다른 딜러들이 이 행동들을 따라하게 만듭니다. 물론 정말 차를 잘 판매하는 사람들의 그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하지만 이 열 가지 행동들을 따라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근사치에 이른다라는 것을 이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정형화되어 있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면 우리의 신앙이 괜찮아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와 법도들을 삶 가운데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순종하고 적용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거룩한 성결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으로 선택된 믿음의 성도입니다. 오늘 하루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결을 점검해 보시고 보이는 삶의 성결 규례들을 지키는 것을 실천하셔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신앙인으로서 서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